9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죄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후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 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될 수 없도다.
야곱의 해할 정필이었고 이스라엘의 해할 복필이었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의 해할 논할 진대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양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자와 같이 일어나서 인천 것을 먹으며 주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으려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도자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2부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텐데 이런 것들은 예배한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부모, 그리고 국가 지도자,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돌아보세요. 친구 때문에 하는 일이 많습니까? 상사 때문에 하는 일이 많습니까? 형제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다고 표현되는 우리를 지도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또 몇몇 사람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운데 일정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지도자인지 또 어떤 지도자를 나에게 있는지 어떤 지도자가 좋은 것이며 좋지 않은 것인지 스스로 검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양쪽 극단을 봅시다. 오른쪽 계획 끝에 있는 지도자는 평가형 지도자라고 합니다. 평가형 지도자는 어떤 기준을 쓰는지도 잘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된 조직원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내치는 그리고 평가하고 상을 주는 지도자가 평가형 지도자입니다. 이런 패턴이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무능한 지도자가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은 내 기준을 딱 평가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기준을 쓰는지 굉장히 귀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어떤 기준을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저 사람 쓰는 기준을 알고 싶다라는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의 그 지도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110%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평가형 지도자로 내가 어떤 그룹에 딱 들어가면요, 그 그룹의 긴장도가 확 올라가고요. 긴장도 올라간 것과 함께 효율도 120% 딱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팀워크가 급격하게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평가형 리더가 있는 모임은요, 팀워크가 급격하게 깨집니다. 왜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만적인 공동체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만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일을 잘 해낼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일을 잘 해낼 필요가 별로 없어지고 저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약간 주체성을 가지고 일은 지금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문제는 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문제는 진짜 지금 해야 되라고 해도 내가 그걸 잡지 않습니다. 저 일은 진짜 안 해도 되라는 생각이 들어도 합니다. 윗사람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어? 이 조직은 효율성을 급격하게 기만적인 조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효율이 낭비되겠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이 모임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120% 장기적으로 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평가형 리더 특징이 오른쪽 끝에 있다고 표현해봅시다. 왼쪽 끝에 있는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방치형 리더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뜻 되게 좋아 보입니다. 평가형 지도자가 있다가 방치형 지도자가 들어오면요 세상에 천국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은 리더는요 업무가 꽤 많은 직종의 위치란 말이죠. 그쵸? 리더가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리더가 방향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있는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심판이 되어줘야 되고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더가 조직을 방치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내부 충돌이 잦아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은 저 마음대로 하는데 저 사람은 리더가 아니고 나도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들어가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방치형 리더가 있는 데가 잡음이 없을 것 같지만 잡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방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적당한 상을 주지 않으면 적당한 인정을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내부에 대해서 방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이 조직에 일자 하는 사람들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회, 역량을 여기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편할 뿐 움직이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건 거기서 제가 녹슨다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방치형 모임에 오래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원들이 이탈합니다. 여기가 이제 안 좋은 극단의 두 쪽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평가형이지만 조금 더 나은 지점들도 있어요. 어떤 평가형들이 있습니까? 비정형 평가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 조직을 이끌 거야.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사람들 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끌고 갈 거야. 따라할 수 있는 놈은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이런 건 없어요. 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아닌 놈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강해요?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격성이 되게 강합니다. 평가형에서도 관리형도 있습니다. 넌 이거라고, 넌 이거라고, 넌 이거라고, 넌 저거래. 이렇게 하면 전체가 돌아가는 거 알았지? 본인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 딱 합니다. 근데 누군가 본인 역할을 똑바로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 앞에 거보다는 나아지긴 하지만 똑같이 긴장도 되게 높습니다. 팀워크도 아주 좋을 수는 없고요. 그럼 반대편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치형에서도 방인형과 헬퍼형이 또 있습니다. 좀 나은 지점이 있죠. 아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방인. 방인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하게 하는데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면 제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언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개입하는 게 방인형 리더입니다. 이제 생겼을 때 와, 이 사람이 사실 꽤 대단하구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점이 지나가면 사실 또 리더가 없는 것처럼 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헬퍼형 리더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임인데 리더는 방향성을 정하거나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하지 않고요. 그냥 도와줍니다. 넌 뭐가 필요하니 그래 그걸 해줄게. 넌 뭐가 필요하니 그걸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한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리더가 전체를 다 이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날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처럼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평가형 리더, 그리고 비정형 리더, 관리형 리더보다 사실 방치형 리더, 방임형 리더, 헬프형 리더가 조직원들의 욕을 더 먹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평가형 리더를 하다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애들 너무 때려잡은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잘해주자라고 생각하니까 방치나 방임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이 역시 애들은 잘해주면 귀여울라 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있죠. 이렇게 복잡한 얘기 왜 갑자기 책을 읽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만 더 해봅시다. 조금 더 나아지는, 평가형 리더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리더가 뭐냐면 교육형 리더입니다. 교육형, 훈련형 리더. 그러니까 평가형 리더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평가형 리더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 수준과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형 리더는 어때요? 이 사람이 수준과 상태를 파악해요. 이 사람이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최대치가 어디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너는 1단계,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니까 그걸 해. 하지만 내가 3개월 줄 테니까 2단계까지 준비해. 그리고 6개월 줄 테니까 3단계까지 준비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2단계, 3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가이드를 제시하죠. 매뉴얼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형 리더, 훈련형 리더예요. 이 사람은 평가형 리더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을 때 조직은 단기간에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효율도 올라가면 팀워크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 한계와 능력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이 조직원들은 리더를 굉장히 신뢰하고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고 함께 일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훈련형 리더예요. 교육형 리더. 근데 교육형에서는 여전히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교육 매뉴얼에 충분히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걸 못한다? 라고 하면 같이 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 딱 됩니다. 여기에서도 좀 계량형이 있습니다. 이 방임형, 방치형 리더에서 좀 더 계량형은 멘토형 리더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구나, 도와줄게, 그렇구나, 힘들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멘토링 리더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잘 파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이 사람 그냥 동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도 알고 네 능력도 알고 네 현장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요 정도는 더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그 사람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는 게 멘토형 리더입니다. 그럼 굉장히 이 사람들은 칭찬받습니다. 멘토형 리더가 아마 전체 리더 중에서 가장 그 그룹 내에서 인정받을 겁니다. 팀원들이 좋아할 거예요. 인정이라고 하는 게. 팀원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멘토형 리더는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요? 조직원들이 그 멘토형 리더라는 게 뭐예요? 조언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적 충돌이 발생하고 여전히 조직이 무겁죠. 불필요한 사람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에 맞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이 맥락이 여전한데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리더라고 하는 건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흐름은 평범한 리더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뭐 잘한다면 훈련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흐름은 방금 얘기했던 방치형 리더의 흐름에 들어있는 잘한다면 멘토형 리더까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안 되겠지만 리더는 양쪽 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양쪽 다 놓치면 안 되게 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리더는 무엇이냐? 양육형 리더라고 합니다. 양육형 리더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와 상황이 있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아요.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배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리더이고 양육형 리더라고 합니다. 부모는 무조건 양육형 리더가 되어야 하죠. 그쵸? 그리고 잘하건 잘못하건 양육적 위치에 스탠드에 둡니다. 그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요. 애가 잘 못해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있으세요. 가끔 그러신 분이 있는데 화나서 하시는 얘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내 자식 아니다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얘랑 같이 가는 거. 난 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쵸? 근데 막사라도 그냥 봐요? 그것도 부모 입장에서 뛰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애가 함부로 살고 기회를 낭비하고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이 부모의 이중성을 느껴십니까?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리더가 양육형 리더, 아버지형 리더, 가장 좋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이 사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내버려둘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저기까지 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 간극에 서서 그렇게 가게 해내는 리더가 양육형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소득 같은 얘기 오래 잘 들으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리더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리더. 어떤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 난 어떤 리더예요? 난 어떤 리더인가?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멘토형 스탠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죠. 전 지금 멘토형 스탠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평가형인데 관리형, 교육형을 좀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 초반에는 좀 방치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산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의 리더로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의 리더로 기억될 것이고 저런 사람은 좀 저런 모양의 리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혹시 잘못된 리더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이해, 오해를 발생시킨 게 있다면 그 사람의 패턴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이런 오해를 푸는 계기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리더신데 어떤 리더십니까? 밑에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리더인데 그 사람 앞에 나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십니까? 내가 평범한 리더를 경험한 다음에 나는 방치형 리더라고 해서 혹시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방치형 리더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평범형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밑에 사람들 가르치겠다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자체로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덕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더십입니까? 오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리더,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현대는 왕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너무 머니까 리더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왕이야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리더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평가적이에요? 수련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시죠. 근데 내려와서 한 이틀 버티다가 3일째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가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9번 자리에도 한 번이나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가버리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내가 하나의 실수를 하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걸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정리해놓고 치워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사정해야 다시 오시죠. 하지만 또 내가 사소한 잘못이라면 또 떠나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형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진심을 토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약함을 토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가형 리더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잘 벌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은 피상적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아, 그래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내가 헌금 잘 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시키시면 다 하고 있고, 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건강하게 잘 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 혹시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 그것도 고쳐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죠. 진심 어린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용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나를 가르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많은 장면과 기회들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인생이 어려운 일이 딱 생겨요. 그럼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다고 얘기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먼저 해요. 물론 이런 얘기가 필요하죠. 어느 쯤에도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사 매번 전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 깨닫고 그걸 배우고 그걸 개선하면 이 다음 단계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하나님께 일부러 나를 지금 훈련 코스에 집어넣으신 거다. 일부러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다 어떻다 얘기합니까? 진정한 생각을 하나요? 진지한 토론을 하나요? 왜 이러신지 대화를 하나요? 여러분 왜 이런지 대화를 해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왜 그러신지 길게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물어봐요. 서운하다는 얘기가 안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가형 리더와 훈련형 리더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고요. 정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런 리더와 방향성에서 토론합니까? 리더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할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기회를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평가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교육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대화가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만 주로 하게 돼요. 그냥 단지 그러십니다. 교육형 리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해야 될 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난 이 단계를 다시 반복하거나 드랍된다. 난 아웃된다. 그럼 난 잘해야 된다. 그 긴장감이 이 사람에게 항상 있어요. 또 반대편을 볼까요? 반대편으로 가죠. 여러분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쪽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별로 없잖아요. 이쪽도 있나? 반대편.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방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떤 일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나에게 특별히 개입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 다 생각하지만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지멋대로 해요. 왜요?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을 사실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은 크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방치형이라고 사실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임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방임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나를 그냥 신경 쓰지 않으세요. 별로 건들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거나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서 나를 지키시고 내 잘못에 개입하여 나를 경책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은근히 이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방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도하거나 인도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인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니까. 뭔가 나에게 시킬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지 않아요. 계세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내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서 나를 지키시고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하면 거기서 나를 나타나 나를 경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방임형. 목자 이미지가 여기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에게 잎을 먹으라 젖을 먹으라 얘기합니까? 아니죠. 풀어놓죠. 어디만 안 가면 돼요. 골짜기 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타나서 그 양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명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은 굉장히 자신있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아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딱 그 장면에서 그 시점에서 딱 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 양처럼 풀을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목자가 쫓아온 거죠. 그 양이 어때요? 쫄잖아요. 조용히 목자들을 따라가요. 그 양처럼. 하지만 다시 잔디밭 중앙 쪽으로 오면 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방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돼요. 큰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일상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헬퍼로 생각하는 분도 있죠?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을 멘토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멘토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멘토예요. 하나님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랑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대화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 내 관계, 내 삶,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근데 판단은 누가예요? 내가 해요. 하나님은? 조언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고쳐 그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내 마음을 갱신시켜 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가 참 맞아요. 좋은 얘기. 저도 원론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이 대화는 진짜 즐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멘토죠, 이 사람.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요.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조언이 되지 지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조언자이지 내가 가끔 차이가 나는 카운셀러이지 그 안에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도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의 심이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남편이 있는데요. 아내가 이상한 기준들을 써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한 남편상을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이 남편을 대면 이 남편이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좋은 아내가 있어도요 이상한 아내상을 갖고 있어서 내 아내가 내가 그 이상한 아내상으로 내 아내를 평가해 버리면 그 아내가 좋은 아내여도 이 사람은 그 아내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지도자상을 갖고 있어서 진짜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도 저 지도자가 되게 이상한 지도자인 것처럼 비판하는 백성은요 그 지도자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한 지도자를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지도자 상도 이상해서 그 지도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지도자를 더욱더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모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어떤 리더나 내가 생각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 왜곡된 리더상을 갖고 내가 그들을 평가하고 있으면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그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해도요. 나는 그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게 돼요. 누구처럼? 1세대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1세대 이스라엘이나 2세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같으셨습니다. 1세대에서는 평가자처럼 되시고 2세대에서 양육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양육자가 리더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1세대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죠? 1세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헬퍼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평가자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 가운데 관심도 없으면서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 한번 했다고 우리를 광야로 돌려보냈던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평가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 버리셨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힘들 때에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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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퍼저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얘기하실 때 쉽사리 그 조언들을 무시해버려요. 그 이야기를 조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1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평가자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헬퍼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방치한 리더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를 제껴버린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운영하셔서 그 능력을 표현하실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진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을 아셨을 때 감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다가 하나님이 있는 것만을 알았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 사랑하는지 몰랐다가 날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 정말 능력 있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깊게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깊게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으면서 전체를 안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 땅을 쳐들어오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느낌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는 그냥 까다롭게 얘기하고 까칠하게 얘기하고 시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친구에게 자기 상대편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식이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것처럼 그때 어떤 면에서 가장 정확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지금 발람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잘못하는 거죠. 반역은 뭐예요? 대항하는 거죠. 애를 키우는데 애가 똑바로 못해요. 맨날 밥상 뒤집어 엎고 먹을 거 땅에다가 칠하고 옷 찢어놓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허물이죠. 아이 잘 못하는 거예요. 반역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반응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허물도 있고 반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얼마 이후에 이스라엘이 모압면제 아름다움에 빠져서 가늠하다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이들에게 뭐도 있습니까? 반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나았던 거 아니냐? 그럼 반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도 보지 않고 뭐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무슨 뜻이에요? 얘들 지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들에게 허물이 있을지언정 반역이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지도자처럼 교육하는 지도자처럼 아야 안 되겠다야 하고 잘라버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발람과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끔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신들이 그러한다고 그들이 오해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결한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능한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하든 나는 이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우리를 수용하시는 지도자이십니다. 그럼 우리 멘토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 라인, 이 우리가 되는 그 은혜의 라인, 사랑의 라인, 동거의 라인의 지도자,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지도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세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장 24절을 보면 이 백성이 암사제같이 일어나고 수사제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묻지 아니하리로다. 23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될 거라고 하세요. 사자처럼 돼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자기의 먹이를 반드시 사냥할 거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그 피를 마시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비유가 우리 가운데 약간 불편해하는 비유지만 우리 사냥을 안 하니까 피나 오르면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바라보세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강성하게 하셔서 그 강성함이 목적을 향해 돌진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결과를 낼 때까지 멈추지 않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신다고 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네가 원래 허물이 많지. 그래, 네가 원래 반역하지고. 그래, 너는 그래 먹었지. 그래도 남들로 사랑해. 이런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함께하지만 이들이 허물이 없어지고 반역에서 갱신될 때까지 그들을 고쳐나가시는 지도자죠.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의를 향한 열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청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누리려. 그것을 누리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을 지도자로, 성경에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도자로 존중해야. 왕이라는 우리가 실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게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합니다. 지도자란 말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도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도자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로? 이런 양육하시는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조직에 리더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판단 움직여버립니다. 이 사람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같이 그냥 평범한 목사이고 조그만 교회이고 해도 이 교회 안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말고 이 교회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회사를 다녀도요, 세상에 있는 회사를 다녀도 내가 이 회사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방식을 바꾸고 할지 누구랑 얘기합니까? 지도자랑 이야기하죠. 그 지도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도자를 존중해 그걸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지도자와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상의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럼 지도자를 존중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양육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두 번째. 가슴 아픈 걸 혼자 끙끙거리고 싸매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제가 되게 아끼는 제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데에서는 그가 저한테 상의했습니다. 근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괜찮다는 표정으로 그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떨까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 얘랑 내가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심정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가 나를 양육하는 지도자라고 내가 신뢰한다면 그와 내 마음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느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지도자로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며 내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내 마음을 추스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어떤 문제와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 혼자 추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한테 다시 한번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그럼 기독교는 되게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이 있죠. 가치관이 있는데 너무 안 가르쳐서 그걸 제가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논어에도 나와요. 일반 계시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불경에도 나옵니다. 좋은 인문학 서적을 봐도요. 나와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대안이라는 얘기를 와, 많은 사람이 그냥 기독교만 합니까? 많은 진지한 사람들, 객관적인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 중에 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그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맞음을 나 혼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음이라는 당연스러운 공격하거나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음을 갖고 누구를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음을 하나님으로 이루어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난 그걸 할 수 있더라는 자신감? 여러분,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나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다 주님께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겸손한 얘기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왜요? 내가 매번 하나님과 같이 상의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매번 주님과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내가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잊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잊혀져서 힘든 일 있어도 나 혼자 추스리려고 하고 무슨 일 있어도 나 혼자 판단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러 다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고 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세임을 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양육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다시 주와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며 내가 다시 주와 함께 주의 주로부터 위로받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자 대신 지도자 대신 여러 사람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사자거든요. 양 대신 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내가 어린 양처럼 위로받고 세임없고 돌봄받고 또한 사자처럼 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처럼 위로받고 그 스스로 사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자 되심을 통해 우리도 이 숫사자 되어 함께 우리의 적들에게 돌진하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저곳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지도자와 함께 걷는 신앙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께 초대하시고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삶 가운데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5분 정도 묵상을 기도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평가자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방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계셨다면 회개보다는 좀 죄송하다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함께 날 돌보시는 자이신 내가 그냥 이끄시는 자를 내가 분명 알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를 한다. 지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혹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5분 동안 먼저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는 걸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혀졌던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돼야 되고요. 사라진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오셔서 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었으나 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한다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간구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준비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신령으로 초대하며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하려고 끙끙거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토라고 이어받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번에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 고백하시면서 예, 한 번만 10분 걸음기도 하는 손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시간 동안 1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주여 마음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마음 가운데 나타난 것 하나님 잊혀졌던 자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저는 기억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다면 내게 내 마음에 벌어졌던 하나님 주님의 그런 양을 구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내 마음 한 방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자인 것처럼 나 혼자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고아처럼 버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고아인 양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생각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혼란에 빠져서 주님의 생각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고아처럼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서만 위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스스로 고아처럼 버려졌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런 것처럼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아버지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는 자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내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와 경연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지도자이심이 이제 각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지도자로 섬기고 살아왔으나 내가 잊고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내 일상에 잠들어 있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지금도 나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것이다. 서로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보가 없어서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셀별로 기억하셔서요. 이번 주 수요일 8시 반에 교회에서 있는 수요 기도회 많이 참석하셔서요. 또 목장으로 광고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오늘 회계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회계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저희 지난 7월달 교회 수익금은 508만 원이었고요. 지출은 명칭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다음에 총계가 8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이번 달은 300만 원 정도 적자 재정이었네요. 근데 음향기계 구입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 책 지정이랑 포크넛 제작비 같은 경우가 2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일상 지출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서 이번 달은 300만 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금 내역은 평소와처럼 제철이 생활이라는 사건들로 21만 지출되었습니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한 다른 광고사,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예, 저희 그 수련회 저희 10월달 수련회 답사 다녀왔습니다. 그 장소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8월 말부터 제가 신청받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사항은 없고요. 자,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